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제공을 촉구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2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의 관련 질문에 미국 측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안보와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짐 리시 외교위 간사와 로저 위커 군사위 간사, 하원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로저스 군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4명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이 언급한 이중목적 계량 재래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 때문에 2010년 발효된 오슬로 조약을 통해 120여 개국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오슬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실무 수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그레이 IMF 우크라이나 담당 총괄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불확실성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원안은 전후 유럽연합 가입으로 가는 길에 있을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 총괄은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과 관련해 분쟁의 추가적 고조 위험을 포함한 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요 기관시설이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향후 분기에 걸쳐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이번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제 기부자들과 파트너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훌륭한 통치를 강화하고 부패 위험을 해결하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야심차고 적절히 조건화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지원안이 최종 승인되면 IMF가 분쟁에 연루된 국가에 승인한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네 곳의 군기지는 필리핀 내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군 창설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4개 추가 기지는 필리핀에 흩어져 있다면서 북쪽에 몇 군데, 팔라완 주변에 몇 군데, 그리고 남쪽에 몇 곳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동편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조만간 필리핀과 미국이 해당 기지들의 위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손섬은 필리핀 영토 중 타이완섬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양국 간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라 기존 5개에 더해 필리핀 내 4개 기지에 미군이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기지에 접근해 영구 주둔을 제외한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그리고 활주로, 연료 저장고, 군인용 주택 등 시설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간 국방협력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3자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제 통과된 철수 계획 실행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샤론 전 총리와 현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 적용 지역으로의 유대인 정착민 귀환 허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착촌 건설 진행이 평화와 두 국가 해법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의 전술핵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종료되기 하루 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한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재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이후 사흘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800km로 발사한 SRBM을 동해 상공 800m에서 터뜨려 전술 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항미사일로는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두 발을 쏜 후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도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한국군 당국은 미한 정찰 감시자산이 파악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밝혀 북한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직후부터 수백 미터 이하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탐지와 추적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이루어지는 미한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의 반발에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이루어진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도 무력 시위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까지 모두 7차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두 차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하에 계획한 자유의 방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연합 야외 기동훈련 전사의 방패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모의 전술핵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을 감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3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March 19th ballistic missile launch, which came just 3 days.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하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전술핵 사용 모의 실험으로 규정한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국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UN Security Council, we continue to believe that all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하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계속 믿는다며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은 북한을 감싸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결의안보다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을 추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마저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북한의 지난 16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추가 결의나 의장 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력한 환영의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지하 사일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we've been aware for a very long tim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전은 매우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탄도미사일의 모의발사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술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식별됐는데 특히 발사 시 화염이 V자 형태를 띠면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원통형 시설 사일로에서 발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1일 우크라이나 방문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 do think broadly speaking this is again demonstra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for Ukraine.
라이더 대변인은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넓게 보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평화로운 주권 이웃을 침략하는 것과 관련해 취한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이 평화 유지에 대한 국제규칙 기반 질서의 영향, 특히 인도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 확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과 기타 국가들의 지원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북부사령부는 북한 ICBM이 33분 만에 미 중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중국 연구진 주장과 관련해 본토 방어 역량을 강조한 글렌 베너크 사령관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북부사령부 공보실은 20일 VOA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 ICBM 위협과 관련해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경보와 위협평가를 담당하고 북부사령부는 북한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대륙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 사령관이 지난 8일 의회 청문회에서 위협과 미국의 역량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잠재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나는 제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현재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연구진은 북한의 ICBM이 요격 실패 시 33분 만에 미국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핵미사일 실전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략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펼들기를 노고라하면서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보다 선명해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인 데 이어 미한일 삼각협력 강화를 위한 연쇄 정상회담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5월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이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기시다 총리로부터 G7 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G7 회의에 한국과 브라질, 호주 등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며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히로시마 G7 계기의 미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정부는 이를 미한일 3국의 공고한 협력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에선 특히 연이은 핵미사일 실전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 등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맞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자 안보 동맹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도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고 그 첫 단추가 끼어졌거든요.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제 한인 강제징용 갈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고 한국 외교부는 21일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미한일 군사정보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G7 계기 미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자 간 확자 억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군사동맹 차원에서 확장 억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미한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는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해구산, 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미국에게 해구산 강화 요구를 꾸준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3자 간의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일본 외무성의 강요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22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8년 만입니다. 통일부는 권 장관이 방일 기간 중 관방장관과 외무대신 등 일본 강요들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납북 일본인 문제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던 시절 한일 간 협력 사안이었지만 지금처럼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보지만 인권적 차원에서도 보잖아요. 인도적으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유엔 인권의 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력이 최우선이죠.
미한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서 중국,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도 한층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일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의장 성명 채택 등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와 압력을 취해선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러는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을 의미하는 쌍궤병진의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기존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이 이제 정상 간 공동성명으로 나왔다며 세계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 미러 간 갈등 속에서 미한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것은 한미동맹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촉발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중러의 반발을 사서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미 그런 궤도로 지금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점에서 대화다 이런 것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 선임 연구위원은 북중러가 반미연대를 구축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여 3국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며 대신 중러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또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8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를 공중폭발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공중폭발은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술핵 개발의 핵심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는 20일 VOA에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공격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o get the most out of the yield of a nuclear weapon, you usually want to detonate it above ground at an altitude of 1km.
실러 대표는 핵무기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km에서 최대 5km 고도 상공에서 폭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실제로 지상 800m 공중 폭발 실험을 실시했다면 이는 확실히 핵공격을 상정한 모의 실험을 원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19일 오전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 훈련을 했다며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탄두 공중폭발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핵탄두 사용을 가정한 공중폭발 훈련의 성공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커 에벌렛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이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실험을 진행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Airbursts are good if you want to blanket and destroy a large number of soft targets.
에벌렛 연구원은 공중폭발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수의 민간인들을 살상할 때 쓰는 방법이라며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전장에 군대를 파괴할 때 사용될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핵무기 지상폭발은 지하 벙커 등을 파괴할 때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한 공중폭발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 airburst is sort of the way that you detonate a nuclear warhead to get the most efficient.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핵탄두 공중폭발은 지상 목표물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폭발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며 핵탄두를 땅에 터뜨리면 위력의 대부분이 땅에 흡수되기에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행 가능한 소위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 세계가 믿길 원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에 화염과 연기가 V자 형태로 솟구친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하 원통형 시설인 사일로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벌렛 연구원은 화염과 연기가 사일로의 화염 방출구를 통과할 때 V자 형태를 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동창리 위성발사장에 구덩이를 판 것을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발사대 옆에 언덕에 지하 사일로용 구멍을 팠다는 것입니다. 에벌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하 사일로는 미사일을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기에 신속한 핵 반격에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which they talk about doing, the travel times for
에벌렛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다면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북한도 신속한 공격 역량을 갖춰 한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원통형 사일로에 미사일을 넣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며 발사 준비 징후를 적국이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조셉 댐지 연구원도 이날 VOA에 북한이 지하 사일로를 발사 원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핵 반격에 나설 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지 연구원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탄도미사일 부대의 기동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 방식은 위치 노출에는 덜 취약하지만 발사 명령과 발사대 준비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등을 사용할 경우 액체 연료형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일로와 같은 고정 발사대는 위치가 노출되기 훨씬 쉽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의 경우 거의 즉시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훈련을 실시하면서 핵 반격 전술 훈련이라고 묘사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북한이 사일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반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술의 공격 위협을 높이고 있지만 전술의 개발의 핵심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 수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댐스 연구원은 모형 전술 핵탄두가 북한이 밝힌 고도에서 정확히 작동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작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전술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도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작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경량화 수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 킬로톤급의 가벼운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와 여러 번의 핵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 북한이 그 정도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실전 상황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on the missile side, they've done a lot of flight testing and launches of these solid-propellant short-range missiles, so those seem to b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여러 번 실험을 실시해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핵실험은 여러 번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가 압력과 충격을 견디고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미한 연합군이 재래식 전쟁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파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사일로, 즉 지하시설을 만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쏜 ICBM 화성 17형은 처음으로 평양순환공항의 북부 활주로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하미사일 발사시설 사일로가 발견된 곳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엔진시험장입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소속 연구원들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엔진 시험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사일로 추정 시설이 들어선 지점을 특정한 뒤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곳에서 발사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신설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으로 약 115m 떨어진 곳으로 현재 이곳엔 가로세로 길이 약 5m의 정사각형 검은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CSIS는 이 검은색 정사각형이 사일로의 덮개라면서 덮개 안쪽, 즉 지표면 아래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북한 관영 매체 등이 공개한 19일 발사 사진을 토대로 이곳에 사일로가 들어섰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알파벳 V자 형태로 뿜어져 나오는 화염 사이로 미사일이 땅 아래에서 나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미사일이 지표면에서 발사될 경우 화염은 일반적으로 옆으로 퍼지지만 사일로 등 지표면 아래에서 발사될 땐 아래에서 위쪽으로, 즉 미사일을 둘러싼 형태로 치솟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들은 이 일대 주변 지형과 화염 흔적 등을 분석해 사일로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올해 1월 북한이 야산지대였던 이 지점에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0m와 40m인 지대를 만들었으며 중심부에서 검은색 물체가 확인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지대로 이어지는 말발굽 혹은 거꾸로 된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를 만들었는데 불과 열흘 만에 작업을 완료해 주목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새 도로와 인접시설을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용도가 파악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슈말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전까지 밝은 색이었던 도로가 어두운 색으로 위장됐다고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장 주변을 시찰한 영상을 분석해 북한이 위장을 위해 나뭇잎을 도로에 깔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검은색 물체가 사일로인지 그리고 이 시설에서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됐는지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과거 호수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만큼 지표면 아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If it's just a hole in the ground and they put the missile in there and launch it from a hole in the ground, there ain't no silo. But if they use a silo or
이어 단순히 지상에 뚫린 구멍을 통해 미사일을 쏜 것이라면 이를 사일로로 부르긴 어렵지만 잠수함이나 바지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의 기술로 발사했다면 이를 사일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센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커 에벌렛 연구원은 20일 BOA에 사일로는 미사일을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시설로 북한의 신속한 핵 반격에 용이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하 원통형 사일로에 미사일을 넣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만큼 발사 준비 징후를 적국이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북한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은 평양 순안공항의 북부 활주로 지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E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순안공항의 북부 활주로와 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한가운데 16일부터 검은색 대형 점이 식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 점은 북한이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그을린 흔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흔적은 발사 당일 촬영된 16일자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후 가장 최근인 21일까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사가 이뤄진 정황은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화성 17형 발사 사진에 나타난 주변 지형은 과거 2일대 위성 사진에 나타난 지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콜린 지위코 기자도 이런 정황을 근거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지점을 발사 장소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순안공항 남쪽 지대에서 ICBM 관련 시설을 운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북한의 ICBM 발사는 모두 순안공항 남쪽과 공항 남부 활주로의 유도로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이동 거리도 5km 이내로 한정됐었는데 이번에 발사가 이뤄진 북부 활주로 지대까지 약 7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독 공항 유도로를 ICBM 발사 장소로 택한 데 주목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레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ICBM을 실은 발사 차량이 매우 무거워 도로 표면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북한은 가용한 가장 단단한 지면에서 발사하기로 했고 그곳이 바로 순안공항 유도로라고 지적했습니다.
Apparently the thing is so heavy that it could damage the surface.
특히 순안에서 포착된 활동은 북한의 ICBM 미사일이 완벽한 이동식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만큼 발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장소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으로선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깔린 순안공항 유도로나 활주로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 2월과 3월, 5월, 11월, 올해 2월, 그리고 지난 16일까지 여러 발의 ICBM을 쏘면서 순안공항을 유일한 발사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대폭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전문이 세계인권의 심장부인 제네바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세계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네바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대북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가 21일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국 영상물과 음악, 출판물 등 외부 정보 접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앞서 일부 핵심 내용이 밝혀졌지만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들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반동사상 문화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빠진 사상문화, 북한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총 4장에 걸쳐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지 14번, 차단과 처벌 단어는 각각 12번을 반복할 정도로 사실상 외부 정보에 대한 전면적 접근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TV, 라디오, 복사기, 인쇄기, 휴대폰 등을 통한 반동사상 문화의 시청, 유포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반동사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해야 하며 반동사상 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자는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 등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도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을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 기관과 기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 부실로 100만에서 1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북한 당국이 2020년 12월 채택한 이 법에 강력한 집행을 위해 제작한 간부 교육용 영상도 입수해 함께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재와 남조선 괴뢰들은 불순한 선진물들을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추가로 채택한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지적하며 이 세 가지 법을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3대 악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s we discussed this morning, the Kim regime in North Korea is also highly oppressing freedom of thought.
Although 이런 조치는 김정은 정권이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외부 정보 확산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앞서 52차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세 가지 법을 지목하며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살먼 보고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엄격히 규정된 정부의 요구가 정보 접근을 포함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제한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75년 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며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VOA에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뿐 아니라 공포까지 조성한다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직접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죠. 그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뭐 차라리 그냥 보지 말자 위험하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행사 뒤엔 한미일과 유럽연합, 알바니아, 룩셈부르크 정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가 공동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안성덕 주체네바 대사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고 결론 내린 UN COI의 역사적인 보고서가 나온 지 9년이 되었다면서 불행히도 그런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been 9 years since the COI produced a historic report concluding that
안 대사는 이런 위태로운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코로나 규제로 더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외 관계청의 크리스티나 코키나키스 다자 담당 국장도 COI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주민 보호 책임을 인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없애기 위해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ccountability is critical for us when it comes to deter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북한과 모든 곳에서 추가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 있어 책임 규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여전히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내 신뢰 재건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날 행사에서 책임규명 시에는 사법 책임의 구체적인 사례를 얻고 새로운 형태의 책임규명을 폭넓게 인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Second is that the work on accountability needs to focus on achieving a concrete example of judicial accountability.
히난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책임 규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앞서 BOI 인터뷰에서 사법적 방안으로 범행 장소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 성격만으로도 다룰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 추진을 비사법적 방안으론 진실 추구와 희생자 추모, 배상 등을 제시했었습니다. 히난 소장은 또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과 평화안보 논쟁 사이에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행사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도 국제사회가 CY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아 기쁘다며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의 평화안보 목표와 인권 사이엔 교차성이 있다며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규명 노력과 함께 과거 동서독 사례처럼 남북 간 우편 서비스, 스포츠, 자매도시, 학술과 문화 교류 재개 등 작은 발걸음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20일은 세계 3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주한한기 정의 워킹그룹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북한 여성과 여아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환기와 관련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 단체들의 협력 도모를 위한 실무그룹의 설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유엔과 정부,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7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일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엔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또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는 28일 북한의 강제실종 관련 보고서 발표 행사를 개최하며 유럽연합은 조만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탈북민들이 유엔 부대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의 탈북민은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양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이서연 씨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무대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한 이서연 씨는 20일 VOA에 북한의 인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경각심을 끌어올리는데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회의에서 자신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영어 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고 중국 당국의 북한 옹호를 중국어로 비판했을 때 현장에서 각국 대표들의 호응이 남달랐다고 밝혔습니다.
호응이 되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다 물론 내용도 좋아해 주셨지만 마지막에 중국의 공사를 향해서 그렇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유엔의 많은 세계 각국의 대표부분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서연 씨는 지난 17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초청돼 연설을 한 자리에서 북한 엘리트 가정 출신 탈북민으로서 김 씨 정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만난 택시기사와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왜 중국인들이 인민을 빈곤에서 구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경제개혁을 시행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깨닫게 됐다는 증언을 영어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 중국 대표를 향해 대화 추진이 절대로 인권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김정은은 비이성적이고 불안정한 독재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중국어로 중국 측 입장을 반박했을 때 중국 대사의 당황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영어로 직접 증언했을 때 통역을 거치지 않아 더욱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 공감됐다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단 중국어를 하고 중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증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중국 공사관 눈이 이렇게 덩그러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실체인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대부분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영어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발언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양식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눈물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후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혹은 또 받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접근 방식으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역량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씨는 또 자신이 이번 안보리 회의에 초청돼 증언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최근 국제사회가 단순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고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회의를 공동 주최한 미국 대표부나 그다음에 알바니아 대표부 그리고 또 이제 스폰서로 참여하신 한국, 일본의 대표부 그 대사님들이 또 그 외에 모든 발언을 하신 대사님들이 북한 인권에 인권 탄압의 책임자는 김정은이다라는 서로 공통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고 북한의 인권 탄압은 결코 국제 안보화, 국제 평화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정말 통일된 인식과 통일된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기류였다고 봅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는데 탈북민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7일 안보리 비공식 회의를 공동 후원했던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황중국 대사는 21일 VOA에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대표들로부터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인이 유엔 대사로 온 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회의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 각 국가의 입장문을 이렇게 듣는 이런 보통 회의와는 달리 이제 탈북자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그 경험과 또 생각을 얘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의 그 내용이나 분위기 같은 것이 제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면서도 감동적이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황 대사는 특히 지난 17일 회의에서 탈북민들의 발언은 과거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들의 증언과 성격이 다소 달랐다면서 이들이 유창한 영어로 언어적 장벽을 깨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나온 그 두 사람의 탈북자는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우선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확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딱 접근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평가와 그 앞으로의 뭐 분석 전망 이제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브리퍼들을 섭외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인권단체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휴먼라이츠 워치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서연 씨 등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던 중국 대사를 향해 이서연 씨가 반박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매우 놀랐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 매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He was responding to the Chinese representative's call for maintaining dialogue with
샤르보노 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자원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안보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keep talking about it. We shouldn't just be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국제 공론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환기가 계속돼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서연 씨 같은 역량 있는 탈북민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뉴스웨이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4도, 낮 13도, 구성 아침 2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 12도, 강계 아침 1도, 낮 13도, 희천 아침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8도, 낮 17도, 개성 아침 5도, 낮 21도, 신계 아침 4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7도, 낮 17도, 장전 아침 8도, 낮 18도, 평강 아침 1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4도, 낮 18도, 장진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김책 아침 4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김영권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삼지연 아침 0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22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열화 우라늄탄은 핵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날 영국의 국제기술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핵부품을 포함한 포탄을 제공한다며 상응한 조치를 경고한 데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핵 확산은 없다며 단지 우라늄이라는 단어가 열화 우라늄탄 제목에 있다고 해서 핵무기는 아니며 그것들은 순전히 재래식탄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없으며 이는 순전히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화 우라늄탄은 핵무기나 핵연료용 물질을 자연상태 우라늄으로부터 추출한 뒤 남는 물질을 탄두로 만든 포탄으로 우라늄의 높은 밀도로 인해 일반 고폭탄을 사용하는 철갑탄보다 관통력이 2배 이상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열화 우라늄탄과 관련해 탄이 장갑 표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연무 흡입을 지적하면서 충돌 시 표적 근처에 있었거나 표적을 차후 검사하는 이들이 가장 큰 방사선량에 노출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2일 영국의 열화 우라늄탄 공급이 분쟁 상황을 새롭고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제공을 촉구한 데 대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2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의 관련 질문에 미국 측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안보와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원 짐 리시 외교위 간사와 로저 위커 군사위 간사, 하원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4명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제공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의원들이 언급했던 이중목적 계량 재래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 때문에 2010년 발효된 오슬로 조약을 통해 120여 개국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오슬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제 통과된 철수계획실행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샤론 전 총리와 현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 적용 지역으로의 유대인 정착민 귀환 허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지난 19일 이집트에서 폭력 충돌 완화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법 개정은 라마단, 유월절 등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해안 지역 평화회복 노력에 특히 도발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착촌 건설 진행이 평화와 두 국가의 법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어제 지난 2005년 제정됐던 철수계획 실행법 중 호메시와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유대인 출입금지 조항을 18년 만에 폐지했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이날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은 영내 긴장 완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분쟁 해결에서 명백하게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해당 법을 철회하고 이미 매우 긴장된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실무 수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그레이 IMF 우크라이나 담당 총괄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불확실성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원안은 전후 유럽연합 가입으로 가는 길에 있을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 총괄은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과 관련해 분쟁의 추가적 고조 위험을 포함한 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요 기관시설이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향후 분기에 걸쳐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제기부자들과 파트너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네 곳의 군기지는 필리핀 내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동편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손섬은 필리핀 영토 가운데 타이완섬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필리핀 영토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